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로서 그동안 함께 살펴본 사사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자들은 어떠한가와 또 하나님 없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생애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저희가 반복되면서 확인했던 바가 불의와 거짓과 하나님을 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개입을 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새롭게 시작된 주제인 베냐민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도 이 같은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남은 지파와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을 방문한 한 레위인의 첩을 그 기브아 성읍 불량배들이 능욕하고 또 죽음으로 내몬 사건 때문에 촉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스스로 심판자임을 자처하여서 나서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본연의 책임입니다.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 군인들 2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 군인으로 소집된 자들이 2만 6천 7백 명이었으니까 이제 1,700 명쯤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실종자와 같은 그런 이유로 다 빼고 났더니 성경은 600명만이 남아서 림몬 바위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든 아니면 용서를 해 주시든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심판자인 것을 자처하고 나서서 지나친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성읍을 찾아내어서 불태우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 가축들까지 진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할 때에는 진멸하지 않더니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겨눈 칼날은 거두지 않고 잔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일을 벌여놓고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제 지파 하나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두 가지를 내어놓게 됩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해결책이 하나님 없이 내어놓은 해결책인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전에 하나님의 총에 의해 모이지 않은 자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젊은 처녀를 따로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 이 하나님의 총에 의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인 이들을 또 잔인하게 죽이고 거기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올라와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낸 것이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를 행할 때에 젊은 처녀들이 나와서 춤추고 예배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도원에 숨겨두고 있다가 그들이 나가서 강제로 젊은 처녀들을 납치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한 이야기는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처녀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지파를 몰살하듯이 죽인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힘없는 한 여자를 능욕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다시금 자기 형제를 죽이는 전쟁과 그리고 합의하지 않은 강제적인 납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숨어 있는데 어떤 뒤에 숨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는 분노에 차올랐기 때문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키겠다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 형제 지파가 자기들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내어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핑계 뒤에 숨어서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이미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고르반 규례에 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대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대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실생활에 적응하게 하여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규례들입니다. 안식일 규례, 음식 규례, 또 정결법에 관한 규례들이 이에 속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규례로는 노동의 개념을 어디까지 상한 설정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세부사항으로 담겨 있고, 또 음식에 관한 규례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세히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규례들이 매우 중요한 규례로 드러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안 되니까 꼭 손을 씻어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한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집 밖에 나갔다 올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과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꼭 발을 씻든지 해야 합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들까지도 깨끗이 구별하여서 정한 상태, 그 상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몇 명이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또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고르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용도나 다른 수단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르반 규례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 곧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드러내는 규례입니다. 참으로 좋은 의미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규례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안 해도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이 고르반 규례를 끌어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를 섬기고 또 봉양하고 그래서 공경해야 하는데 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나는 어떻게 부모에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것에 이 고르반 규례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해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데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인데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큰 거리와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고 슬픈 기색을 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덤의 겉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색을 칠해놔서 겉으로 볼 때에는 그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뼈들이 있는 죽음이 있는 부패한 것들이 있는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쫓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붙들고 놓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가는 그 길엔 욕심, 결국 탐욕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맹세도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테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올렸고 내가 너희의 조상과 맺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서 내 백성으로 내 통치 아래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 좋은 땅에서 내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좋은 땅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하나? 이것이 그들의 염려나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일에 내가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책임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버리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붙든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애라고 포장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저자가 그 시대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의 통치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거부한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가 지니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걸 깨닫고 안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만나게 될 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의 가치, 자기 삶의 목적,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이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사시대와 못지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또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붙들고 믿고 고백하고 사는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비로소 알게 될 때에야 우리는 우리가 힘있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엇 하나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내 손을 놓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해오신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일들이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고백에서 토하게 만드는 그 고백이 무엇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실 때에야 내 삶이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쓰임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친구 선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그 불모지와 같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피로를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는 일을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 이루어 놓은 사역의 결실들로 인하여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친구를 둬서 나도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한 말이 주께 영광 그리고 함께 사역한 자들에게 감사하다. 나 참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이거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열심히 했더니 이런 좋은 날도 있네.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뭘 의미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했어. 이게 내가 이뤄놓은 성취야.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네. 그러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의 결과물들을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패턴 하면 이제 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세월 동안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해방시키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외면하고 내버려 두면 그 헛된 자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징계와 징벌을 통하여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를 알려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될 때에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해방시키시고 평안의 세월을 주시는 것.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었는지를 이 사사기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은혜는 이 시대에 부어진 풍성한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는지 모릅니다.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담아주시고,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들을 돌아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그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든지 마음 아픈 일들이든지 상처가 되는 일들이든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해방을 맞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기쁨을 만족되이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다시금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크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 실패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에 오른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요 백성이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심령의 목청을 높여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